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선지서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죠. 선지서 그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들을 가리켜서 선지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지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가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반드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망에 관한 말씀이죠. 이 스바냐서도 앞부분 쭉 읽어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침통합니다. 어둡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절망에 사로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남쪽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고 남쪽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유다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므낫세로 인해서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므낫세 통치하에서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스바냐서 3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거룩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현주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맥이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성도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날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손을 늘어뜨린 채 힘없이 처져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절망감에 빠지고 손을 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결말이 절망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환경에 좌우지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14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망에서 탈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명령을 왕이 내렸거나 대통령이 내렸거나 아버지가 내렸거나 그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 명령을 내리신 분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 새기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17절 말씀에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가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 가족까지도 먹여 살릴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을 할 정도로 힘든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도나는 회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몸이 아파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치유를 경험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몸이 호전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가는 이후에 타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응답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 죽어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회복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로 아주 어려운 순간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힘을 잃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혹시나 형이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지 않을까 두렵고 떨고 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해야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환경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속에서부터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도 더 강력한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복은 없습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손을 높이 들라 그 말씀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높이 들으라 그 말씀이죠. 성경에서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절망이지만은 손을 드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이 내려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도가 손을 늘어뜨리고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살기를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성도의 손을 늘어뜨리도록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마귀와 하나님과의 짧은 대화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내가 교회 모든 문들을 다 닫게 만들어버렸다고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도의 손을 늘어뜨리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성도들이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각 가정에 모여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세죠.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 이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서 내가 그를 위하여서 능력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왜 남겨놓으셨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악한 정권을 왜 남겨놓았겠습니까? 며칠 전에 탈북했던 김은진 사모님의 북한에 살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김은진 사모님의 북한 지하교회 간증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제시대부터 신앙을 가진 집안인데 얼마 전까지 4대째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온 가정입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이 신앙이 할머니에게로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이어졌고 김은진 사모님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이 가정에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성경인데 할머니가 전체 성경을 다 손으로 기록을 냈습니다. 필산 성경입니다. 또 한 성경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이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이 발각이 되었죠. 그래서 보위부에 끌려간 할아버지, 증조부, 그리고 아버지, 고모 가시는 끌려가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남은 가족은 할머니가 곧바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함께 산골로 끌려가서 끔찍한 고난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끌려가기 전까지 드렸던 그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린 예배였습니다. 예배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모일 때는 7, 8명 정도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죽이고 죽여서 찬송을 불렀고 기도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끌려가셨죠. 고모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바로 보위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텐데 나는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마라. 고모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는 보위부에 끌려갔습니다. 그 보위부 사람들이 고모에게 물었죠. 너도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안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모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끌려가서 그 뒤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그 예배, 거기에는 설교자도 전문 설교자도 없었고 악기도 없었고 소리도 못 내고 드린 그러한 예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남한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예배를 인도했는데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김은진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설교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갈 곳은 저 하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자 그 북한을 남겨놓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남한은 예배 모이십시오, 모이십시오. 그렇게 사정사정을 하고 또 전화를 걸고 그렇게 해야 겨우겨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읽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세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김은진 사모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가서 그곳에서 중국의 조선족 교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교회 바깥쪽에 갔는데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 크게 찬송하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아, 저게 진짜 예배드리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소리 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소리 없이 찬송하고 소리 없이 기도하던 그 모습 저는 진정한 예배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에 목이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는 목이 말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의 평가자로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전능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손을 놓을 만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 늦었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지금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하실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표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성도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낙심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아느냐? 그러니 힘을 내자. 이건 나와 함께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어. 그 말씀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범하죠. 때로 불순종도 잘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보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로 인해서 자신을 탓하면서 낙심하며 한숨 쉬면서 세월을 보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셨죠. 친밀함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에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공통점이 2인칭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2인칭 이 말씀은 나와 너 이 표현이죠. 하나님은 나와 너 여러분 개인 개인을 하나님께서 뭉뚱거려서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과 하나님께서는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들어 있을 때에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아기를 잠들어 있는 아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엄마는 눈을 뗄 줄을 모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올라오죠. 요놈이 내 애기야. 내 애기야.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잠잠히 사랑하면서 바라봅니다. 때로 아이가 아프면 밤을 새워가면서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노래 불러주고 기도해 주면서 옆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죠. 아침에 아기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처럼 이렇게 곁에서 잠잠히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것, 진짜 사랑이죠.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들어와 계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느끼면은 제일 좋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라고 하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절당한 모세. 제목만 봐도 조금 씁쓸하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최고 리더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노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반석 위에 명하라고 그랬는데 분노하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왜 그랬느냐? 너는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터벅터벅 걸어서 모압 평지를 지나서 느보산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를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세는 시력이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나이는 많았지만은 아직 기력이 있었다라고 시력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를 쭉 다 보여주었습니다. 늘 꿈꾸어왔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힘없이 무릎을 그 자리에 꿇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세가 이 세상을 하직할 죽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보니까 태어나서 40년간 애굽 궁중에 있었던 그 시기들과 그리고 양떼를 치면서 보냈던 광야 40년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던 광야 생활 40년, 총 120년의 시간들이 그의 모세 머릿속에서 어제 일인 것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모세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프냐? 아닙니다. 괴롭냐? 아닙니다. 서러우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한 내가 너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을 하느냐? 모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힘없이 앉아있느냐? 하나님 너무 행복해서 이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날들은 제게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신 그 만나를 먹여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반석을 쪼개어서 그곳에서 펑펑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마셔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바다에 길을 내어서 마른 땅을 주신 그 길을 걸어보았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와 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저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도 그래도 그곳이 바로 노래할 수 있는 곳이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육신의 식탁을 허락을 해주셔서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만나를 우리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반석을 쪼개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셨죠. 신약에서는 그 샘물을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우리는 지금 호흡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저곳에 구름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불기둥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들, 우주의 어느 행성에 가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것, 가장 복된 것은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그 주님과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면서부터 이 생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구원을 베풀어주시는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 잠잠히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이 바뀌어질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날 겁니다. 절망해서 쓰러져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저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힘이 들고 어렵고 죽음의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